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먼저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주신 이 복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말씀 앞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기에는 참으로 영적으로 우둔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주님의 말씀을 깨달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 선포를 회방하고자 하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또한 단에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무능력한 자인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과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32절에서 호소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그 행보들 하나하나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설명하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면이 부족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2절에 이름만 언급된 이 사람들이 앞서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보다 열등하다 못하다라고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믿음의 신뢰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 하나하나들을 자세하게 소개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32절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헤아려 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 하나하나들 생각하면서 믿음의 행보들을 추적해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배어있는 구절이 32절입니다. 설교자로서 저도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면서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핵심 내용들만 비교적 간단하게 살펴보고 12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벌써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는 것이 여섯 번째이고 히브리서 11장을 끝마치려면 최소한 한 번을 더 설교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른 장들을 한 장씩 한 장씩 한 번에 설교해 나아갔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와서는 최소 7번의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3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감사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구약에서도 달빛과 같은 희미한 복음의 계시 아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이것은 동시에 우리 시대 더 밝은 태양빛과 같은 복음의 빛 안에서 분명하고 완전한 계시를 받은 이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한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달빛과 햇빛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런데 햇빛과 같은 복음의 계시 아래에 있는 이 세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슬프게도 세상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종말에 가까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믿음의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더욱 분발하며 용기를 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렬하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여섯 번째 사사들 다윗 선지자들의 믿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어려움을 직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하게 이렇게 좀 내용들을 압축해서 설교하려다 보니까 사사들, 다윗, 선지자들의 믿음이다. 사실 이거 이 단어들 하나하나들을 설명해 나가고 또 구절들 하나하나들을 설명해 나간다면 아마 올해 안에 히브리서 11장을 끝마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다. 아마 이 말씀은 사사들과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큰 승리를 얻었던 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소집하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 소집 명령으로 3만 2천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적해야 되는 적군은 약 15만 명 정도 되는 미디안의 정병들이었습니다. 3만 2천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싸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명만 남게 됩니다. 이 만 명으로 15만 명을 대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날 같은 현대전, 그래서 무기나 뭐 군사 장비가 최고로 발달된 군대라면 모를까? 예전에 창과 또 칼로, 활로 싸우는 그런 시대에 1대 15의 이 비율은 전쟁에서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 명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되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시는 자들만 남기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300명입니다. 300명. 이 300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쟁에 나가서 대군을 맞아 싸우기에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300명을 무장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 이거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 전쟁에 나가서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로 전혀 간주될 수 없는 그러한 무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밤중에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가지고 적진 깊숙이 가서 신호에 맞추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려 횃불을 높이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이 군대를 이끌어가는 장군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설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역사상 전쟁을 기록한 책이 있다면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적군들은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갑자기 횃불이 높이 들려지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혼비백산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칼을 휘둘러 자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또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장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승리를 이뤄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면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습니다. 주변의 정복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적군을 공략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인데요.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하나의 명령을 주시고 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갔을 때 그 어떠한 주변의 나라도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지혜롭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고 적합해 보이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요.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 먼저 의를 행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시편 15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한 목사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기적을 행한 것보다 의의를 행한 것이 더욱 큰 영예며 복된 일이다. 기적을 행한 것보다 의의를 행한 것이 더욱 큰 영예이며 복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기적을 이룰까를 그렇게 더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빛나는 것은, 더 복된 것은 믿음으로 의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33절과 39절에 두 구절이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3절에서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39절에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두 구절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구절이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33절은요, 개인적인, 개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들을 말하는 것이고, 39절에서 약속된 것이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 더 큰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개인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받긴 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 아래서도 충분히 한 시간 설교를 진행해 나갈 수 있지만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한 사람만 들어서 약속의 성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믿음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끝까지 약속의 성취를 볼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시간이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로써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가 몇 살쯤 됐을까요? 어떤 학자는 한 15세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15세나 또 10대 후반쯤 저는 한 17세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다윗이 17세에 그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린 겁니까? 20년이 걸린 겁니다.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37세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20년이 걸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더디게 성취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하루가 또 천년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길게 보이고 우리에게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지체가 없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성취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은 환난을 다 이길 수 있었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었고 반대하는 대적들을 다 깨뜨릴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보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보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들며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성취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이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한 구절에도 많은 그런 적용 포인트가 있지만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 칼날을 피했다,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를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자의 입, 칼날, 불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반대와 위협과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극한의 어려운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모험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진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한 20년, 한 30년 또 더 된 이야기 같은데 제가 처음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그 교사로 이제 20대 초반인지 10대 후반인지 그렇게 보조교사로 이렇게 일했던 때에 한참 이렇게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 정교사 선생님이 이제 그 보조교사인 저에게 아이들에게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라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부지런히 이렇게 찾아서 연구해서 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가장 어린아이들에게 또 자주 설교되는 또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다니엘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역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 한 사람만을 떠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라고 쓰면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시도가 성공을 했나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였던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850의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후에 독이 바짝 오른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너를 내일 당장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공개적인 경고를 했지만 이세벨의 칼은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로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기도 하고 또한 원수의 칼날에서 보호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땠고 에스겔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언급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은 다 순교를 당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전에는 원수의 칼날이 자신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마치기 전에 갑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일을 다 끝마치고 그들은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32절 이하부터는 여러 다양한 그런 신뢰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분명한 한 가지만을 언급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한 자들이 있다면 아마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죠. 이방의 우상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는 예배하지 말라는 예배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은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다음번 설교가 같이 이렇게 설교되어야 완전한 해석이 될 텐데요. 무조건 순교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 3장에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았다면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뜨거운 풀무불이, 그러면 여기 풀무불은 용광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속을 재련하는 용광로. 그러면 용광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한국에 그 포항제철로를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뜨거운 용광로 옆을 활활 타오르는 것도 아니고 식어 있는 용광로 옆을 지나가는데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 불을 오래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현장 방문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을 낮춰놓은 겁니다.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불입니다. 진짜 철광석을 녹일 때는 그 몇 배의 그 온도로 불을, 용광로를 높인다고 하는데 정말 잠깐의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정말 끔찍한, 야,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불입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금도 해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보호, 완벽하신 보호를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순교자들조차도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의 세력에서, 사자의 입에서, 불의 세력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나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이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기드온과 입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입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매우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적군이 무서워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또한 입다는 어떻습니까? 첩의 소생, 본처가 아닌 아버지의 둘째 부인에서 난 자식인지라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들에게 너는 같이 살 수 없다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천한 출생 때문에 매우 의기소침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이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 이후로도 두 번이나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양털, 두 번의 양털 시험으로도 그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두 사람이 나누는 적군의 대화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적진에 들어가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을 크게 무너뜨렸다. 그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미디안 군사가 해몽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 적군의 군사들이 꿈을 꾼 것과 해몽하는데 거기에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이 기드온의 귀에 들렸을 때야 비로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와 견주어도 결코 어색하지 않을 연약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아니라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와 견주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많이 주저하였고 많이 의심하였고 많이 흔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들었고 확신하였고 그래서 강하게 되어서 전쟁에서 용감해 이방의 진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받지 않은 처음에 입대한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쓰임을 얻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야 제대로 전쟁에 나가서 믿을 만한 임무를 감당하는 그런 정병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본성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 또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연약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믿음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대장부와 같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직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의심하고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단련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적군들을 물리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인들이라고 특별히 단서를 붙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부활을 경험했던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반 여인과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선지자들을 잘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죽은 아들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에 죽은 아들을 부활로 다시 받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참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기 쉬운데요.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연예인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죽은 딸을 살리겠다고 부활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도 않았던 10여 년, 뭐 20여 년 전에 그런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죽은 가족이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여인들에게 아들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 한 증거는 수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통곡하지 않을, 슬퍼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통곡하고 슬퍼하는데 이 여인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 아들이 죽은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 하나를 데리고 쉬지 말고 부지런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노새의 속도를 늦추지 말라 하고 부지런히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아들에게로 와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말씀조차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서 부활로 아들을 돌려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불행은 무엇입니까?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인들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설교 시간 내내 다 해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특별하게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배치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지하였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들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말씀대로 이루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들과 다윗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난 믿음은 놀랍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세 단계로서 이 믿음이 역사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과 또 그것의 실행 가능성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하여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열렬히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심리학입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부활할 것이라 또 어떤 병에서 날 것이라 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워 보이지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치시면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말씀으로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야 선지자가 입고 있었던 그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나눠서 그 중에 열 개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증표로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순종하며 행한다면,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내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내가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분열돼서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 지파의 왕이 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 깨트려질지 모른다 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26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한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뤘는데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어떠한 반역을 계획합니까? 자기 열지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섬기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다윗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기도할 기도의 제목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내로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마쳐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그 믿음 다 동일한 믿음이지만 어떤 자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주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터이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놀랍게 진보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일하는 일꾼들이 적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셨사오니 선포되는 그곳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